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에서 우리 야고보께서 교회와 형제들을 향해 부르실 때에 내 형제들아, my brothers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셨던 우리 야고보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다뤄주실 때에는 어떻게 부르시나요? 매우 심각하게 부르십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you adulterous people,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보면 예전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당시의 교회의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울부짖었던 그 외침이었습니다. 이 간음한 백성들아, 돌이켜 회복하라, 회개하라. 지금까지 알려주신 이 마귀에 속한 이 땅의 지혜에서 나오는 악한 성품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가증스러운 죄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저 가볍게 하찮게 여겨질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까지 알려주신 그 모든 악한 성품들의 근원에 어떠한 죄성이 있다고 하셨죠? 야고보서 4장 1절로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악한 성품의 열매들 생각나시죠?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었죠. Bitter jealousy, 그리고 selfish ambition, 자기 자신만 돌아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영광과 유익만을 구하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거기에서부터 혼란, disorder, 모든 무질서한 일들이 생겨나고 악한 일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거기에서부터 자기 자신만 구하는 마음에서부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Quarrels and conflict.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의미가 차이가 있다. 전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비슷한 말 같지만 싸움은 적대감을 품고 살아가는 것. 벽을 쌓고 남을 적처럼, 형제들까지도 나의 대적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 그런데 다툼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죠. 실제의 싸움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지는 것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어오는 구절에 살인한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죄악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어떠한 죄성이 있느냐? 정욕이라는 죄성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정욕이 이 땅에 속한 마귀의 지혜의 본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정욕이 모든 악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정욕으로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욕심을 가리키는 것보다도요, pleasur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한 즐거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 그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한 즐거움, 교회를 위한 즐거움까지 가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쾌락, 자기의 쾌락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두어야 할 즐거움을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에 내 즐거움을 두지 않고 그저 나의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 죄악이 사실은 처음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에부터 시작된 죄성이었죠.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아담의 마음의 근원에서 시작된 죄악이 정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둔 즐거움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갔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즉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입니다. 다른 곳에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면서부터 정욕이 시작되고 이런 모든 죄악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정욕에서부터 맺어지는 모든 악한 성품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가, 오늘 본문이 그 실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욕은 그저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욕의 죄성에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떤 대상 없이 짓는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정욕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향해 특별히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이러한 악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선포하시고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의 죄의 실상을 드러내시며 회개를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어 간음하고 살아가든지 간음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야고보께서 갑자기 이렇게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부르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오는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음하는 여인들이라 부르시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시며 가는 죄를 짓는 것으로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열매들과 그 악한 열매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영적 간음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할 즐거움을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가는 것,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자리에 이 예배를 열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 영적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에게 내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만 내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영적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저 죄라고 심각하게 알려주시지 않고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혼인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언약 관계가 그 배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욕으로 인해 혼인 언약의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간음죄죠. 우리가 이러한 현실들 구약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율법과 규례를 지키겠노라 순종을 맹세함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언약 기업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마치 혼인 언약과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신부가 되어 혼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집을 지으며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 혼인 언약의 관계로 보여주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맺는 어느 혼인 언약보다도 더 하나 되는 관계를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어주셨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6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구속하신 자를 자기 신부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혼인 언약보다 더 하나 되는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맺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 문제가 있었어요. 신부된 이스라엘이 자꾸 간음죄를 범한다는 거죠. 신실하신 자기의 신랑, 자신들만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바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다른 남편들을 찾으며 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는 영적 간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혼인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내 배우자가 내가 보는 앞에서 수도 없는 영적 간음을 다른 배우자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아프고 슬프고 무너질까요?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죄악의 실상을 알려주시기 위해 호세아서에 가면 선지자 호세아에게 한 가지를 명하셨죠. 뭘 명하셨죠? 저 도시로 가서 음란한 여인, 곧 항상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는 창녀와도 같은 고멜이라는 여인과 혼인 언약을 맺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인 언약을 맺었어요. 그 혼인 언약을 맺은 후에 그래도 고멜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신랑 호세아와 하나 된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혼인 언약을 맺은 후에도 고멜은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에게 자기 즐거움을 두며 그들을 찾아 간음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 고멜과 같아서 참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수도 없는 영적 간음을 범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사랑하는 신부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든지 영적 간음을 했던 우리 같으면 바로 버렸을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며 돌아와 참 신랑으로 와서 그 혼인 언약이 회복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며 이스라엘의 죄를 간음죄로 선포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16장 38절에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간음하는 자기 신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시며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혼인을 귀히 여기시고 간음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간음죄를 지은 자는 다른 살인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여기셨어요.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처럼 돌에 맞아 죽이게 하셨고 부정한 자로서 이스라엘 밖으로,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율법으로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간음하는 죄라는 것을 드러내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따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는 간음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간음죄로 정죄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소망 없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 간음으로 지옥 심판으로 가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셔야 마땅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우리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즉 사랑하는 자기 신부를 결코 빼앗기거나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비록 그의 신부는 혼인언약을 깨고 다른 신랑들을 찾아갔지만 우리의 참신랑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그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늘 간음하는 신부였던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혼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때가 차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한 혼인언약을 맺어 내가 나를 알고 나는 너를 아는 완전히 하나 된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는 때가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신부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혼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이 약속을 주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간음죄를 회개하고 참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과 벗을 삼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간음죄를 짓고 살아가서 소망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도 수도 없는 죄인, 영 간음죄를 짓는 소망 없는 원수된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토록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 간음하는 신부들의 모든 간음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외치셨던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우리 간음하는 신부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며 부르짖어야 할 지옥 심판으로 버림당하며 부르짖어야 할 그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간음한 신부가 받아야 하는 버림당함까지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예수님의 의로 아름답게 옷 입혀주시며 생명의 면류관, 신부의 혼인잔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로써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영원한 혼인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제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보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실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도들과의 혼인잔치의 현실로 그 현실을 보여주세요. 거기에 허다한 무리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소리치며 찬송하며 혼인잔치의 현실을 누리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흠과 점이 없이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될 그 천국의 모습. 그런데 이미 그 현실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현실이고 천국의 혼인 언약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복음의 현실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다시는 깨어질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된 혼인 언약을 우리 예수님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고보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새 언약의 은혜로 부르신 백성들을 또다시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부르짖으시는 걸까요? 분명히 천국에 속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 다시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르시는 걸까요? 구약 때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다시 언약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간음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고 너희가 버림당함을 받고 지옥 심판으로 갈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간음한 신부였고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자기 생명까지 바쳐 이루신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천국의 영원한 혼인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의 그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의 실상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 죄의 실상이 좀 더 가벼운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죄의 실상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이나 이후나 지옥 심판으로 가야 하는 영원한 버림당함을 받아야 하는 그 죄의 실상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의 실상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의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음죄가 우리 안에 정욕에서부터 나오고, 오늘 보면 4절에서는 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라. 여기서 벗이라는 것은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친구의 의미가 가볍죠. 뭐 그냥 인터넷에서 만나서 얘기해도 친구가 돼요. 당시 친구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하나 되는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구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잖아요.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로 공유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간음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하나 되는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작은 정욕조차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욕에서 나온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크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영적 간음죄를 짓는 것이요,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 죄를 더 중대하게 여기게 하는 거죠. 내 죄의 실상이 거기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간음한 심부로 예수님의 원수로 죄를 가벼이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 아니,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너희 죄의 실상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음 주일부터 보겠지만 6절부터 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와 겸손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세요. 하늘의 지혜, 복음의 지혜, 십자가 사랑을 아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5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주세요. 오늘 보면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5절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앞구절과 연결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질투하시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절대 영적 간음죄에서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벗된 삶, 하나님의 원수된 삶에서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질투는 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신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질투하기까지 사랑을 우리가 시험할 수 있을까요? 아,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므로 더 죄를 짓고 살자라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면 우리는 더욱 그 죄에서 떠나 우리도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 혹은 질투는 열심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Jealous, zeal 하고 어근이 같죠.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의 열심으로 가늠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자기 신부로 삼으셨죠. 이제도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빼앗기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세우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하늘의 지혜가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간음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5절 말씀이 해석하기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해석하기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석들을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번역본마다 각기 다른 면에서 해석을 해요. 쉽지 않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기까지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기라는 단어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그래서 야고보께서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 은혜를 알려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를 권고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는데 사실 야고보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질투하기까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히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행함에 있는 참 믿음의 열매고 이러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의 사랑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자기도 교회와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처럼 질투하는 사랑으로 열심을 내어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사역하고 교제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도 서로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며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돌아보고 사랑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하겠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야고보께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권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둘째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이 번역된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의 영으로 번역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면 5절에 그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앞에 3장 14절에 나오는 시기로 번역된 단어하고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앞에 3장 14절에 나온 시기의 단어는 jealous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인데 여기 5절에 나오는 시기로 번역된 단어는 putdonus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포프터너스라는 단어는 주로 악한 의미의 시기에 많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영,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우리의 영이 악한 시기로 욕망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지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영은 누구만 사랑하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정욕을 따라 다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간음죄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해석을 하냐면 영은 성령으로 봐요. 계속. 아 이거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시기는 악한 시기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이 푸터너스 단어가 악한 시기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로 악한 시기로 사모하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반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로 악한 시기로 이 세상을 사모하며 이 세상과 버타여 정욕 가운데 간음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안에 두게 하신 성령님이 너희로 간음죄 짓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돌이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시는 구절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결론은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마귀의 지혜를 따라 정욕 가운데 영적인 간음죄를 지으며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신랑 예수님께서 절대 이 세상과 마귀의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구원하신 사랑으로 이제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땅에 속한 지혜에서 떠나 위에 속한 지혜로 채우시며 마귀를 닮은 악한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며 결론은 이거예요. 은혜를 구하라. 이어오는 6절부터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He gives us a greater grace.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의 죄와 우리 죄의 성품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심각한 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고 하십니다. He gives us greater grace. He gives us greater love.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크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와 죄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아무리 뿌리 깊어도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하지 못할 죄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6절 이후부터 보여주세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내 모습은 지금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6절 이후부터 보여주세요.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주님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일 것이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라.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채우시고 예수님 닮은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죄의 실상을 다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마귀 닮은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어 싸움과 다툼이 있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죄는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는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그 죄조차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간음죄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배우자의 간음죄를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참으셔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는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죄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도 성도들에게서도 하늘의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늘의 지혜에서 떠날 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없을 때에, 십자가 사랑을 떠날 때에 생겨나고 자라간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서 떠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이 죄악에서 떠나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고 예수님 닮은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한 몸으로 있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 된 것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교회와 형제들을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더욱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을 품고 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늘의 선한 선물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의 실상을 알려주시고 회개로 인도하시며 더 큰 은혜로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매여 십자가 사랑을 아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져 더욱 회개하며 선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 서신 채로 찬송가 54장 힘 넘버 54 주여 복을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